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갈라디아서로 모시겠는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참 중요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서신이죠.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2장 15절부터 보겠는데 교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바울은 유대인인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 보이면서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사실상 이방인과 죄인이란 말은 동일한 말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의 책망은 율법을 지키려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실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신층의 교리를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게 언급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율법학자들은 이 구절 때문에 뭐 당시로 본다면 상당히 쩔쩔맸을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의 설교를 들은 그러한 그 당시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선명한 거겠어요. 사실은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 어떻게 지키겠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요. 그래서 이 16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성행하고 있는 모든 율법주의적인 체계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다른 무엇을 붙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약화시키는 거라고요. 강조하는 내용들 많잖아요. 뭐 교회 다니면서 이러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의미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놓치시면 안 되는데 그것이 복음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흘러가면 복음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덧붙여져야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유대인이 율법을 떠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율법을 버려야 한다면 왜 이방인들이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예루살렘 회의의 커다란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방인들은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매일의 생활을 위해서도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율법의 차원보다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불가능한 사실로 인정된 그 율법을 나름대로 의미를 붙여서 이방인들에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초보 1500년 동안, 뭐 지금까지로 본다면 거의 2000여 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전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지 못한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끌어들이려 하는 것인가? 이방인 신자들도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은혜를 떠나 유대인들을 의롭게 할 수 없다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거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사람이 아니고는 이라는 절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지,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구원 안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본 구절에서 어떠한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헬라어로 사람, 인류를 의미할 때 단어가 안드로포스, 그것은 그냥 포괄적인 인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우리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성의 인간성, 즉 인류의 연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종의 장벽을 깨뜨리는 것이고요. 사회의 장벽을 무시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라는 동일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건 뭐 대한민국 사람이건 뭐 일본 사람이건 뭐 누구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죄인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라디오를 듣는 여러분들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라고 했을 때 이 원문에서 행위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이 말은 모세의 율법 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인데 거기에 정관사 그것이 없으니까 모든 율법, 모세 율법이건 뭐 그 후에 만들어진 율법이건 뭐 이 사람이 만들었건 저 사람이 만들었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특정한 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거나 뭐 특정한 체험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는다. 뭐 이렇게 가르친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한국에 보면 그 구원파들 있잖아요. 뭐 어느 체육관에서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꼭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가와가지고 꼭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라고. 뭐 목사 자랑하는 거예요. 뭐 인물 자랑하는 거예요. 뭐 목소리 자랑하는 거예요. 뭐 설교 잘하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뭐 저도 빠지겠어요. 이거 가지고 죄송한데요.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꼭 자기 교회 목사 설교 들어보라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들 만나시거들랑요. 여러분 콧방귀 끼셔야 돼요. 뭐 잘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세요. 근데 이 양반들의 주장은 뭐냐면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어느 교회인데 거기에는 전제하는 거에 구원이 없다는 거, 우리 교회에만 있다는 거. 이것이 구원파 뭐 몇몇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몇몇 사람들 우리 교회에만 뭐가 있다고. 웃기는 일이죠. 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겠어요?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인데 뭐 교회마다 목사의 설교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강조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거기에서 좀 뭐 현치 않은 설교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강조되고 있다면 구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근데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뭐 현명하신 여러분들이 그런데 현혹되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매기 성경 강해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한 교회론을 좀 가져야 되겠고요. 복음의 가치, 무엇이 나를 의롭게 하고 죄에서 구원해 주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더 다른 거 말하면 3단이고요. 더 다른 거 말하면 4단이에요. 그거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을 완성시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만이 사실입니다. 이것만이 진짜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것만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성향이 다르고 강조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론이에요.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한 군데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질문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님이 얻지 못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오늘 그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사역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것도 없고요. 해야 할 것도 없고요. 하셔야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거예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면 앉아계시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저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내려주시는 분이지만 성자 하나님의 감독 아래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분은 또한 아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 찬송 함께 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고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주 예수의 사역을 평가절하하지 말란 말이죠.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가 베풀어 주신 완전한 구원을 받아들이기 전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완전히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고백인데요. 여러분들의 고백 또한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강조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붙여져야 되고 저것이 붙여져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어떤 무리들,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따라가면 크게 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이 헬라어는 디카이오, 어떤 사람을 옳다고 선언하다 또는 옳다고 만들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옳다는 선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심판과 정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너 옳다, 너 의인이다. 이건 법정 용어라고 그러거든요. 판사들이 뭐 재판관은 안 가봤는데 뭐 그렇게 한다면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선언하잖아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의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소유한 의는 제 자신의 의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제 자신의 의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의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위하여 율법을 버려야 하고 따라서 죄인인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바울의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방인과 같이 유대인들도 본성적으로는 죄인이다. 바울의 말과 같이 율법을 통해서는 유대인들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이와 동일한 사상이 예루살렘 총회 앞에서 행한 베드로의 연설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인데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른 게 없어요. 꼭 일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내가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스스로 내가 헐었던 것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 19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정죄했으므로 내 대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율법은 정죄를 집행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오는 죽음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율법의 체계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다섯 가지 제사가 모두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시은소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저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율법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여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 있다면 더 이상 율법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미 저를 죽였어요. 저는 율법의 처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일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죽은 후부터 다시 일어나셨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선고하고 죽일 뿐이지 율법에 더 이상의 역할은 없어요. 살리지를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율법의 통로를 통하여 가려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뿐입니다.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참 이 갈라디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의 모임에 참석을 해보았는데요. 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그런 광경도, 그 찬양집회 같은 데서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장면도, 그리고 간증집회에 참여한 많은 청년들이 모닥불 속에 장작을 던지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구절의 의미를 단지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기 원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본 구절에서 말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생활의 원리는 우리를 정죄하여 죽게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형벌이 아니라 대속적인 죽음이셨다고요.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희생제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대속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 아래서 자신이 정죄를 받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안에서 자기도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하는 바울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바울의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그와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요. 그리스도는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주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실 때 우리도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걸어 다니시던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 갈릴리에서는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갈릴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율법은 우리를 처형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오늘 갈릴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율법은 우리를 처형하지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 분명한 복음 가운데 확실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